평상시에 생각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영향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죠. 금방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30분만 앉아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최근에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산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함이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하고 예수님도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 라고 아주 단호하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그게 바울의 삶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십자가를 알고 나면, 부활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살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라는 그 삶의 가치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신념이 뚜렷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이게 오라 그러면 그걸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전에 알고 옳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가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전 이 장면이 사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전반기 생애에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 이런 모습이 좀 잔재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복음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전 걸 싹 버려버리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위대하지만 복음 이전의 삶을 지워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을 포기해버릴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옛사람의 것들을 잘 과감하게 못 버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선명하고 그 만남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거가 다 아주 심한 표현을 하잖아요. 배설물이다라는 표현을 한 쓰레기예요. 가치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는 집안에 싸둬요? 버리세요? 모아서? 버리죠. 버린 거 다시 끌어다가 집안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갖다가 자꾸 가지고 살면 어떤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그 냄새를 나만 못 맡을 때가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 후각이요 아주 예민한데요 또 빨리 익숙해지는 기관 중에 하나가 후각이에요. 30분만 있으면 그거 못 느낍니다. 잘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옛사람에 대한 것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다 보면 그냥 난 원래 이래 이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버려지지 않은.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꾸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이 모습도 이것을 추구하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나의 모습도 있고 그전 모습도 있고 이게 막 왔다 갔다 거려요. 조금 상태가 좋으면 일로 좀 셌다가 조금 또 좀 뜨뜻미지근해지면 이렇게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나도 정신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정신이 없고 같이 정신이 없이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울을 보면 지나치리만큼 복음에 대해서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처음엔 부닥치기도 하잖아요. 막 그 유대인들이랑 싸우고, 특별히 사도들, 유대적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지 못했던 초기 사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야단 맞는다고, 베드로가 야단 맞는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사도들이요, 옛것을 못 버렸어요. 율법을 못 버렸어요. 그 이해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나가요. 회의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신약성경의 정경으로 기록이 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한 유익이 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선을 정확하게 거두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해석하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을 그 하나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선을 거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바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에게 있어서도 내 존재의 이유가 이 복음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선명함 때문에 옛사람을 내가 늘 버리고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고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인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순절 기간에 노력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리스도의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포기함. 그래서 그런 포기함, 다스림, 절제함,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사는 것,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한평강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 대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사례다. 예수님 한평강도가.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진 않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예. 여러분 아니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 예수님 만나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냥 이렇게 못 살아요. 팀이에게 적당히라는 말이 사실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으로 적당히 알아서 잘 대충 뭐 이걸 싸잡아서 아주 나쁜 표현으로 은혜롭게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롭게 해 이 얘기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거저받은 은혜, 그러나 은혜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게 은혜롭게 해 이 이야기지, 대충 뭉개서 해 이게 은혜롭게가 아니란 말이죠. 대충 넘어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선명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고자 하는,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복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래예요. 미래. 근데 미래는 오늘이라는 복음 안에서의 선명성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지,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미래는 사실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염려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안하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뭐라 할까 두려움 속에서들 사나?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어도 안 되고요. 걱정이 많아도 안 되고 염려가 있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그런 고민, 이건 거룩한 고민이죠. 그런 것과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는 염려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죄예요. 왜냐?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하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앞날들을 위해서는, 자녀의 앞날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요 염려가 안 생겨요. 기도를 하면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실감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게 없으면, 그 믿음에 대한 선명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으면 사실 힘들 수밖에 없죠. 복음을 몰라서. 저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왜 그렇게 사느냐? 아까 말씀드린 옛사람의 습관들이에요. 옛사람의 습관들. 여러분, 그걸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그 선을 한번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유하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의 역사의 미래는 걱정이 없죠. 절대 걱정이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 교회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연합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제 한 교회를 가서 주일을 예배 인도를 이제 했어요. 다른 나라를 옮겨서 차로 한 8시간을 가서 그 교회는 유학생들이 거의 90%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과 소망은 많은데 참 걱정과 염려가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교회 자체도 우리도 유학생들이 많아서 뭐 과거에 그 교회도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강사를 모실 수도 없고 뭐 사례를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교회 이렇게 그런 쪽으로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예배는 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렇게 예배, 믿음의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또 이렇게 시내가 아니라 저 외곽에서 전철역 끝에서 두 번째 여기에 조그만 교회를 얻어서 빌려서 이제 오후 2시에 드리는 교회였는데 조그만 예배당에 뭐 그래도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한데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근데 참 이렇게 예배가 뜨겁고 그래도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좋았어요. 말씀을 나누면서도 기쁘고 또 참 행복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한 곳 그건 제가 그 전날 제가 한번 간 내가 꼭 가보고 싶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1600년대 지었던 교회예요. 180년 동안 지은 교회예요. 교회 역사가 180년 가기도 어려운데 건축만 180년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0년 전부터 보수 공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상상도 안 되는 그 교회. 줄 서서 사람들이 구경을 가는 교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교회당 내가 여길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한참 있었어요. 뭐 누가 언제 왜 이 예배당을 졌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예배당을 관리를 할까? 이 예배당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아무 상관 없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들어오는데 이 중에 예배자가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은 몇 프로 될까? 참 여러분, 제가 그 두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같은 지역에 있는. 한 교회는 조그맣고 사람도 적게 모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는 어마어마한데 사람은 수없이 줄 서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걸 교회라 그러고, 예수님 생명이 없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아무리 뭐 기가 막혀도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너무 분명해요.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예수의 복음이 선명하게 있는가. 있으면 교회고요. 있으면 참 그리스도의 교회고요. 없으면 건물이에요. 의미 전혀 없는. 그러면서 저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에덴교회도 생각하게 되고, 개인으로 돌아가서 아까 임경탁 집사님 기도하고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 그 생명력에 충만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본성을 따라서 내 속성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채워져 있는가.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질에 대한 문제들, 본질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으면 늘 교회가 비본질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싸워서 갈라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아주 이상한 것 같고 갈등하고 그래요. 뭐 부엌에서 밥하다가 싸운다든지 뭐 딴 일 하다 싸운다든지 아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워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찮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찮은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따라서 살았냐라는, 뭘 따라서 살았냐. 본질을 따라서 살았냐,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살았냐, 아니면 그냥 나를 따라서 살았냐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살았으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냥 나를 따라서 살았으면 그냥 내 좋은 데 가서 잠깐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동호회 아니면 뭐 예사모,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랬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다 흩어지,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여러분, 동호회는요, 시간 있고 마음에 들면 가는 거고요. 시간 없고 귀찮으면 안 가는 게 동호회예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도 심장을 드린 거예요. 내 목숨을 이미 바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을 하는, 그게 흔적이라는, 오늘 마지막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개념이죠. 흔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소 같은 거에다 이렇게 쇠로 등에다가 내 거야라고 딱 찍는, 이니셜을 찍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치셨어요. 흔적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어.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 나 예수의 종이야. 라는 흔적이 있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갈 거야. 라는 얘기였어요. 복음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 만날 거야 라는 고백이었어요.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내 본질적인 이 생명에 관여할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삶을 그가 끝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 하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냐 하면, 육체를 자랑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과 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자랑한 거예요? 육체 자랑했다라는, 율법 얘기하고 싶었는데, 할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건 뭐예요? 다 인간적으로 우리 조상부터 잘 믿어. 인간적으로 잘난 척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육체를 자랑했다는 얘기죠. 그거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거야.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헌신해야 돼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고 십자가를 따라서 살라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은 다른 것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요.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살고요. 십자가 바라보고 살고요. 십자가 앞에서 살고 십자가 붙잡고 살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사실 않는 거예요.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뭐 흔들린다든지 서운한다든지 이런 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시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복음보다 우선하지도 않거든요. 중요한 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세요? 그럼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가 또 혹시 또 오해를 하실 수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 누가 또 싸웠나? 뭐 누가 삐졌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순절 기간이라 이 갈라디아서 6장을 그래도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우리가 더 좋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살고 우리 교회 그런 복음에 중심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자 또 헌신하고자 오늘 수요일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고백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남은 삶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나빠지거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모자라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 모자란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심한 표현인 것 같은데 맞아요. 복음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 인생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넉넉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들이. 여러분 아주 이 복음의 선명한 기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정말 복받은 삶입니다. 정말 복받은 삶이에요. 이렇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이건 뭐 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가치 하나를 보고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해요. 그런 분들 보면 귀하고 그런 분들 뵈면 고맙고 막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저런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저런 분 만날 수 있는 게 참 복입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전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 아 에덴교회 성도들을 보니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이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예배당도 짓고 뭐 이런 것도 감사하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반성하게 된 게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요새 뭘 자랑하지? 그랬더니요. 맨날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 예배당 저 이거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참 좋고요. 우리 예배당 짓고요. 뭐 론도 잘 되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가만 생각했어요. 이게 자랑할 일이긴 하지만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끄덕끄덕거리시면 내가 또 참 몹쓸 목사가 되잖아요.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는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는 게 목사지 지 목회 얘기하는 건 잘난 척인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하셔도 돼요. 제가 보면 예수님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하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짓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제가 맨날 이 소리만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더 선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도 회개하고 참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어제 오늘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자꾸 돌아봄이 돼요. 이렇게 돌아봄, 저를 이렇게 반성함,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본질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 야단치듯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막 순간순간 올 때가 많거든요. 예배당을 중축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 제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지를 생각하고 MK 사역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적 은혜고 축복인데 무게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감당해야 되는. 근데 그 무게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지 감당하는데 은혜가 아니라 노력을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 사명도 감당하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 은혜에 받은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최선을 다. 이렇게 해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나눠드린 거에도 그래요. 예배당을 지면서 헌신보다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은혜를 받으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주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노력이 아니에요. 좋은 논리가 아니고요. 회의의 결과가 아니에요.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에덴교회가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똑똑해서 돌을 득해서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진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가 꼬꾸라져서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십자가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 살 수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